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옥토와 같은 올바른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므로 놀라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이 시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과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대속적 죽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절과 3절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놓은 줄기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으시고 또 슬픔의 사람이 되시고 극심한 고난의 친구가 되시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이제 당하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것입니까? 왜 고난당하신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처참하게 죽으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대리적 속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주님께서 당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대리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이 과연 이러한 대리적 속죄의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인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대리적 속죄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도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머리는 그의 유명한 책 구속, 영어 원문 제목은 Redemption Accomplished and Applied,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했고 영광의 주가 보혈을 흘려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본성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할 필요가 어디 있으며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뜻하는 바를 능력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 이루지 않으셨는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없이 그냥 내가 너희를 다 무조건 용서하노라 막 이런 식으로 단순한 능력의 말씀과 명령을 통해서 왜 인간의 구속을 이루지 않고 꼭 예수님의 권한과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죠. 계속해서 존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능력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분의 지혜를 탓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은 학자들만의 전매도 아니고 쓸데없는 호기심의 발로도 아니다. 이런 의문을 회피한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해석하는 핵심을 방기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영광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신 그분은 또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죽으시되 왜 하필 저주받은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대속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이다. 존 머리가 이렇게 대속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얘기를 이렇게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속의 필요는 절대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필요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머리가 성경을 다 연구하고 확인하고 관찰한 바에 의해서 결론 내린 것은 대속은 절대 필요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잘 내려 주었습니다. 존 머리는 존 머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2장 10절인데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히브리서 요 2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이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은 온전히 구원이 온전케 되지 않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했으니까 이것은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리적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요. 독생자가 반드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반드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길이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8절까지도 더욱 분명히 속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긴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속적 죽음이 절대적으로 죄인의 구원에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십자가에 그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한 것입니까? 꼭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서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길이 과연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만이 죄인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피를 흘리며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이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대속적 죽음뿐이다. 그렇게 성경이 아주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장차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했고요. 그 결과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고 찢기고 상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신비로운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자기 어깨 위에 짊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어깨 위에 있는 무거운 질고라고 하는 짐을 그리스도 자신의 어깨로 옮겨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도 대신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속의 개념, 대속, 대리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5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대리적 속죄의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찔리고 상함을 받고 징계받고 채찍 맞는 것 모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다. 지금 다 대리적 속죄를 말하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무거운 죄악의 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무거운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에게로 그냥 옮겨놓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다 죄악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생제사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성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은 안수하고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 위에 그 짐승을 불사릅니다.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짐승 자신이 무슨 잘못을 범했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짐승이 무슨 죄를 범합니까? 짐승이 거기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불태움을 당하고 하는 그것이 짐승 그 자신의 범죄 때문에 뭐 짐승에게는 죄라고 하는 것도 없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왜 그렇게 희생을 당합니까? 그것은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짐승이 대신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이 성막에 짐승을 가지고 가면은 이제 안수함으로써 그 유대인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고 불살랐고 그 피를 이제 뿌리고 그래서 이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죄악을 옮겨서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고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찔림받고 채찍에 맞고 우리는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적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즉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대속적 죽음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바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양은 자칫하면은 곁길로 벗어나기 쉬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니도록 만든 바른 길을 벗어났죠. 율법 깨뜨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범죄한 그러한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옆길로 벗어난 그런 존재이지요. 칼빈의 오대교리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렇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을 하고요. 또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논란이 하나도 없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다 크게 타락한 곁길로 간 양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죽음이 의미하는 이 대리적 속죄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한때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을 하나님께 맞고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께 징벌 당할 만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가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면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무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참혹한 형벌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적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에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려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인데요. 욥을 찾아와가지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너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욥이요. 너가 이렇게 지금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이다. 빌다 또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욥에게 했습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똑같은 말이죠. 너가 또는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처럼 징계를 받는다. 욥기 11장 11절에도 소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도 역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순전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고난을 당하였는데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지요. 욥이 얼마나 극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래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징벌을 당한다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 자신의 죄 때문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들은 욥이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바로 그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허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사람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의 개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배척받고 슬픔의 사람이 되셨고 질고의 친구가 되셨고 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몸이 찢기시며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대리적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대속적 죽음의 효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대리적 속죄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벽이 허물어졌고요. 또 원수 관계가 화목된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 평강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효과는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무서운 공포와 죽음의 공포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무서움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다 회복되고 화해되고 나니까 그 죄인의 마음에 이제 화목되어진 죄인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평강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첫 번째 효과가 이것이고요. 한 가지 더 두 번째 효과는 회복의 효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영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치료되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펄전은 나음을 입었도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양심이 모든 아픈 상처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 우리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한때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은 이제는 모든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우리의 이전 생각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죄는 이제는 가장 극한의 고통만을 줍니다. 셋째, 거룩한 하나님의 치료역을 통해 우리의 삶은 반역의 죄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스펄전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대속적 죽음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과거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전환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처럼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며 사는데요. 어떻게 과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죄의 종이었던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대리적 속죄의 죽음 때문인 것이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인데 그 핵심의 개념은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으려면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둘째는 그렇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천한,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오셔가지고 멸시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또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며 처참하게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리적인 속죄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또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